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2부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야당 입장 들어보고요. 3부에서는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을 직접 청구했던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에서 두 명의 대표이사 후보들이 연이어 사퇴해서 경영 공백이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2부에서 김미영 KT 새노조 위원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3월 28일 화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이동숙님이 우리 동네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요즘 온 동네 거리가 팝콘 터지듯 너무 예뻐요.
아, 벚꽃 피었군요.
네. 힘든 날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오늘 예쁜 꽃길 걸으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인생이 항상 꽃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렇지가 않죠.
네. JB도 출근길에 그리고 퇴근길에 꽃을 보시잖아요.
아직은 약간, 아직 서울은 아직은 그래.
우리 동네 폈던데. 근데 여튼 꽃에 좀 눈길을 주는 편이세요?
그럼 뭐 제가 그러면 뭐 어디를 뭐 하늘 보고 다닙니까?
왠지 꽃도 안 보고 그냥 앞만 보고 가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좀 약간 있긴 하죠. 약간.
그러니까요. 좀 고개 들어서 하늘도 좀 보시고 꽃도 좀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챙겨드릴 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뉴스와 분석에 함께한 JB타임즈 속보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요.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이제 워낙 유명해져서 다들 알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 6시쯤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경찰이 바로 체포를 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체포를 해서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호송을 했다고 하는데 어제 전우원 씨에 대한 체포 압수수색영장을 이미 발부받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왜 체포됐는지는 더 설명 말씀 안 드려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약 투약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체포를 해서 마약 간이 검사 등을 할 예정이다. 이런 지금 보도가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한국에 비행기를 탑니다라고 올렸을 때부터 오면 바로 체포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아니, 본인이니까 본인 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네.
어차피 그러니까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본인도 스스로 설정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광주를 방문해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연락도 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그걸 도대체 어느 시점으로 잡고 있었던 건지. 그러면 경찰이 그럼 광주 다녀와서 보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지.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체포돼서 조사를 받으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될 거고 뭐 그 결정에 따라서 뭐 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또 결정이 되긴 하겠죠?
구속영장 뭐 신청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발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건 좀 그 결과 보고 이야기를 하시죠.
네, 이렇게 속보 전해드렸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직전에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사퇴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리고 어제는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돌연 어떤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냐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아침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보도를 잘 읽어보면 사실상 경질 성격이다 이런 단어도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김성한 네. 실장 본인은 자기가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기자한테 밝히고 있기 때문에 동아일보 네. 기자한테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사퇴가 아니라 교체가 된다면 경질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여권 고위 관계자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안보실장 교체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상 경질 성격도 있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교체가 된다면 그거는 본인의 자의에 의한 게 아니라 경질 성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배경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서 미국이 한국을 배려해서 특별한 일정을 제안했는데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안다. 여권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동아일보 보도고 조선일보 보도는 더 구체적으로 전한 게 있어요. 한미 두 정상이 문화 행사를 함께하는 방안을 미국이 제안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게 제때 보고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미국 쪽에 답신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마침 미국을 방문한 외교부 당국자에게 미국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어봤고 그래서 외교부 당국자가 이 사실을 대통령실에 전했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조사에 들어가면서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설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그러니까 뭔가 안보실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한미정상회담이 한 달 정도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왜 꼭 아주 중요한 해외 방문 일정을 앞두고 계속 비서관 내지 더 나아가서 수장까지 교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저는 이걸 좀 잘 이해를 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까요? 일본 방문과 관련해서 과거사 문제. 어제 집중적으로 여러 언론이 보도한 게 있죠. 오늘 일본이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과거사 기술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독도 문제가 어떻게 기술이 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아직은 예측 보도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강제 동원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강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삭제가 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를 열기 위함이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일본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요? 그러니까 측면에서 본다면 과연 실속 있는 이야기냐라고 하는 평가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는데 그 호응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른바 미래를 열겠다라고 하는 그 공언이 빗발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당연히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따라붙는다라면 이 실무를 모두 조율했던 안보실, 그다음에 외교부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좀 기억할 게 있는데 일본 정부가 2년 전에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이란 용어를 삭제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각의 결정을 내렸고요. 이듬해 고교 교과서에서 두 표현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나오는 얘기를 보면 강제로 끌려왔다 대신에 참여했다. 이렇게 기술할 가능성이 지금 높다는 거거든요.
강제로 끌려왔는데 참여했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강제로 끌려왔다를 참여했다로 바꾸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자원했다. 이런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은 계속 그 강제 동원에 대해서 우리는 강제로 끌고 간 적이 없고 당시 조선인들이 돈 벌려고 지원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계속 강변을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지금 교과서에 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성의 있는 호응이냐고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그 교과서로 배우는 아이들이 한일의 미래를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교부 당국자가 일희일비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비판하고 감시를 해야만 되는 사안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넘겨버리면 일본은 곧비 풀린 망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우리 외교부 당국자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정부 당국자가.
오호.
정부 당국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행안부겠습니까? 법무부겠습니까?
일희일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희일비 할 게 아니라 일관되게 분노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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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죠. 김병호 님이 일본의 미래지 우리의 미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그렇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이 정말 지금 예측되는 대로 이런 교과서를 내겠다고 한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저희가 시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어제 가장 핫했던 인물 가운데 한 명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 이후에 여러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었기 때문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동훈 장관의 딱 두 마디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들어볼 말은 민주당 일각의 탄핵 주장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탄핵이란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이른바 검수 원복 시행령 존폐 문제에 대한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사건을 국민을 위해 수사하지 말아야 될 공익적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왜 도대체 원래대로 회복돼야 되는 거죠? 저는 왜 그걸 없애야 하고 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켜야 하는지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네, 짚을점은요?
한동훈 장관의 화법, 이것만 집중해 보겠는데요. 자, 지금 들어보신 대로 법률어를 일상어로 바꿔버림으로써 논점을 비트는 화법을 쓰고 있다. 이런 정리가 가능한데요. 자, 탄핵부터 볼까요? 탄핵 요건은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를 입에 올리면 공방의 틀은 탄핵의 사유로 가고 논점은 한동훈 장관의 장관으로서의 처신으로 집중되게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기분을 이렇게 부각시켜버리면 공방의 틀은 탄핵의 사유가 아니라 탄핵의 의도로 그리고 논점은 민주당의 의도성으로 집중이 되어버리는 거죠. 초점을 틀어버리는 이런 효과를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행령 얘기해 볼까요? 깡패와 마약과 무고 등등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앞세움으로써 이 역시 또 논점을 틀어버리는 건데 문제의 본질은 시행령의 적합성입니다. 모법에 부합되는 시행령이냐 이게 핵심 논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국민의 필요성으로 바꿔버리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공방의 틀을 법률 체계의 문제에서 국민 상식으로 지금 비틀어버리고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한동훈 장관은 정치인을 능가하는 정치적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당에서는 때릴수록 존재감이 부각된다 하면서 벌써 총선 등판론 얘기가 나오던데요.
정치적 화법을 구사하면 그 다음에는 정치적 행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염두에 두고 있는 걸까요? 본인 스스로도?
그러게요.
오호, 좀 궁금한데 그거는 잠시 후 유상범 의원에게 좀 물어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는 한동훈 장관의 두 마디에 집중을 했지만 잠시 후 2부와 3부에서는 헌재 결정 이후에 나오는 여야의 서로 다른 판단 그리고 후속 조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터뷰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민당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통합, 탕평, 안정을 고려해서 개편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갑석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정책위 의장에 김민석 의원을 정책위원회 수석 부의장에는 김성주 의원을 디지털 전략 사무부총장에 박상혁 의원을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에 한병도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권칠승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여성 대변인으로서 임명이 됐습니다.
당장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의 거취 결단이 없는 인적 쇄신은 허울뿐인 개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지금 사태의 본질은 이재명 대표인데 이번 당직 개편은 그냥 시간 몰기용, 호도용 또는 신용하고 변죽한 용도에 불과하다.
네, 앞서서 박성중 민주당 대변인은 통합, 탕평, 안정을 얘기를 했는데 네. 마지막에 들으신 목소리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거든요. 네. 좀 비판을 하고 있는데 포인트를 좀 짚어볼까요?
지금 언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사무총장 유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비명계에서는 조정식 사무총장의 유임을 빌미 삼아서 한계 있는 개편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명계에서는 조정식 총장의 유임 이유를 안정적 총선 관리로 들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논의의 초점을 당직 개편의 핵심을 사무총장 교체 여부로 놓고 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 있는 당직 개편이다. 이 점을 언론이 지금 부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에는 약간 묘한 구석이 하나가 있던데요.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묘한 구석이요?
조금 전에 들었던 목소리의 주인공 박성준 대변인이 기자들과 문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사무총장이 개편 대상에서 빠지면 개편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사무총장이라는 것이 당의 살림을 꾸리면서 실질적으로 안정의 가장 또 방점인 자리가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동안의 오선 위원으로서 일을 잘 해오셨고요. 또 사무총장으로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당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사무총장이 개편 대상에 빠지는 개편에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적이 많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는 이제 내년 총선이 있기 때문에 전략기획위원장도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정도 의원이 여러 경험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임명이 되셨고요.
네, 사무총장 교체가 안 된 이유를 묻는데 전략기획위원장 자리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성준 대변인이. 이걸 좀 잘 읽을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점을 강조를 했을까? 전략기획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말 그대로 당의 전략을 짜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선거 국면에서의 전략기획위원장의 역할은 상당히 크거든요. 판을 읽고 거기서 핵심적인 선거 전략을 짜내고 선거 전략을 짜내야 전략공천 문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선거에 있어서 어떤 브레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략기획위원회다. 이런 얘기들이 일반적으로 하는데 이 자리에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냈던 사람이니까 이른바 친문계로 분류되지 않느냐 이런 걸 바탕에 깔고 친명계는 아니다. 그런데 선거와 관련해서 핵심 자리인 여기에 지금 한병도 의원을 앉힌 거 아니냐. 박성중 의원은 이 점을 강조를 함으로써 총선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친명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뜻을 여기에 깔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병도 의원 전략기획위원장 기용을 강조를 했다는 것은 나름의 타협책을 제시한 것이다. 요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타협책에 대해서 비명계가 전면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이 사무총장 문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총선 공천 관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비명계는 우리가 공천 문제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문제를 제기를 한 게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근데 그런 비명계 입장에서 사무총장 문제를 전면적으로 제기하고 나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의 핵심은 공천이었구나. 이걸 자인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이상민 의원이 이 당직 개편을 비판하면서 공정한 공천관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거론한 이유가 뭐 어디에 있느냐를 잘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론은 사무총장 교체를 당직 개편의 핵심 문제로 설정하고 보도를 하고 있지만 현실 전선에서는 사무총장 유임 여부가 전선의 주된 이슈로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비명계 입장에서도 요즘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그 점을 고려해서 이재명 대표는 나름의 타협책을 제시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게 봉합이 될 것인가? 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재미보수단체인 북미자유민주주의수호연합 미주본부 주최 특별 강연회에 가서 장광훈 목사를 칭송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그 관련 대목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이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방문이 우파 진영도 민주노총에 대항하는 그런 활동 무대가 되어서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다가 보면 아, 뭐 우리 쪽도 사람은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게 합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울렸는데 정광은 목사께서도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통일을 했다. 좀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국민의힘 한쪽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바 아스팔트 우파, 태극기 우파, 극우파하고 손잡으면 당은 망한다. 중도 확장을 해야 되는 판에 이게 무슨 그 행보냐,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 미래통합당 체제에서 당치 두보가 흔들렸던 바로 이 측면에서도 그런 총선 패배로 연결됐던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건데 그래서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반대로 정광훈 목사가 우파 천하통일을 했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이 발언의 적절성을 지금 제가 여기서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정말 의아한 부분이 뭐냐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안에서 이른바 전략동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판이나 지금 당에 가야 될 것을 못 읽어가지고 뭘 몰라가지고 지금 저런 발언을 한다고 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난센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그 전에 정광훈 목사 교회 가서 5.18 정신 헌법 전문서로 불가능하다도 이렇게 이야기해서 파문을 빚은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럼 도대체 왜 저러느냐 김재원 최고가.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왜 그래요?
혹시 뭐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 1등으로 그러니까 최고위원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과정에서 개인적 빚을 진 건지 정치적 빚. 어? 아니면 본인이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지금 자기가 어떤 목표로 삼고 있는 지역구의 어떤 정서와 지금 부합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 동기가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좀 이해하기 힘든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원래 근데 지역구도 보수 텃밭이었잖아요.
뭐 대구이긴 했었죠.
네.
그래서 뭔가 좀 개인적인 정치적 빚이 있고 빚 깎기에 나선 것인가. 근데 그러면 또 개인적인 정치적 빚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을까? 최고위원 1등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뭐 정광훈 목사가 뭐 당원으로 많이 가입시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제 바탕에 이런 표가 있었던 것인지 뭐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확인도 안 되겠죠, 그거는.
지금 들어보니 결국은 JB도 모른다는 거네요. 왜 이러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터뷰를 한번 잡아볼까요?
모르겠지만 인터뷰한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인터뷰 안,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네. 의구심만 제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